오늘도 이 존귀하고 즐겁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이 안식일 학교 순서가 조금 개편되었고 또 정각에 많은 분들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장 시간은 9시입니다. 왜냐하면 9시는 9시부터 시편 낭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시편 낭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워낙 우리 교우들이 집이 멋이기 때문에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시편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최소한도 9시 25분 전까지는 오셔서 우리 매안식일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이 건강 강의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유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고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 좋은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더욱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제각기 다릅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가지 결심을 하면서도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몇 가지를 결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점점 향상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달아 이해하고 그 이해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깊이 깨달아 이해는 하지만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그 신념이 올바르고 확고할수록 삶에는 안정감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회에는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간디는 그 유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철학 중에 하나가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볼 때, 사회의 부조리를 볼 때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디가 철저하게 고수하던 또 하나의 철학 중에 하나는 철저한 채식주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몸이 아주 허약하게 돼가지고 탈진해서 거의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의사가 처방하기를 고기는 먹지 않더라도 고기 국물이라도 좀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고기 국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한 결심을 표시할 정도로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뭐 이러한 일뿐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가 아주 규모 있고 검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러한 삶을 지배하고 있던 정신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어느 시골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간디가 그 정거장에,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아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좀 아름다운 말씀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그가 아무 말 없이 이 자기 품 속에서 책을 하나 꺼내서 오려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서두에 읽었던 그 반석,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도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디가 그 책을, 그 쪽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성경 어디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하진 않고,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인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디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의 삶의 질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합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릿속에 담고 살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열 가지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후 배단위 학교에서 늘 암송하고 또 교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신조입니다. 열 가지. 그 뼈대로 만들어진 열 가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조라고 하는 주제로 다섯 가지에 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또 다음 시간에 연속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혹은 열 가지가 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자주 많이 듣던 말씀인데 단지 그것이 생활 속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덧셈을 아직 못하는 아이에게 시간이 됐다고 해서 똑같은 것 자꾸 반복할 수 없다고 해서 곱셈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말씀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자주 듣고 머리에 이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을 또 다르게도 부르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 성도라고 할 때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맞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 성자에 대해서 겁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성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다.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새롭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도 세 번 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제가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냥 막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진 순서입니다. 성경상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녁에 기도 드릴 때 그 저녁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서 저녁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기도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드리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 철학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시로. 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한 기도 원칙과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치면 이런 주제입니다. 정해진 시간 하루 세 번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대화하기 싫습니까? 아, 어떤 사람은 한번 말 시작하면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남의 얘기를 또 잘 안 들어요. 자기 말은 열심히 하는데 남이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에서도 물론 정기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뭐 하나의 규칙이랄까 제안한 방법은 아침에는 성경, 저녁에는 예언의 신예. 이 생활을 꾸준히 하면 뭔가 삶이 자꾸 세속으로부터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원칙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잘 실천하시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당시 애굽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한 관원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마차를 타고 마차를 해서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읽긴 읽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듣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누차 강조드린 대로 교회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가꾸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주 열심히 모이자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기간 중에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각자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때 식사 당번을 한다거나 어디 외부에 갑작스러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꼭 그 안식일에 그 예배일에 해당하는 테이블 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세요. 식사 당번 하시면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또 교회를 결석해서 못 들으신 분들, 또 화요일 집회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 분들, 반드시 말씀을 들은 기회를,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자주 보고 들으면 늘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자신을 자주 살펴보니까 허물과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스스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 눈은 이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여봐야 이 코끝이 조금 보입니다. 여기 뭐가 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 묘해요. 아주 똑똑하고 뭐 굉장한 사람도 밥 먹다가 여기 밥풀 하나 이렇게 묻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실없게 보여요. 모르니까 못 뛰는 것입니다.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자주 듣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회개와 성결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삶의 생활의 신조는 회개와 성결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 이 분내는 것은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신데 이 성경 주석을 보고 이 참고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분은 거룩한 분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불의를 보고 일어나는 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해 넘어갈 때까지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곳에 병균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모심으로 그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된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투기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거기에 집착해 있지 말고 즉시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가운데 간직하시면서 항상 죄를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선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정신이 사라지면 신앙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면 어떤 형태라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을 것이다. 전도가 쉽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움직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올해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사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안식일에 저희가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이 사는 친족이나 친구나 뭐 또 멀리 사는 친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다 좀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는 정성과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또 전도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좀 기록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반 안식학교 반 반장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두 주일 내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구원해야 될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좀 1차적으로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9권 3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 기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우리가 전도를 향해서 움직이면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해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법칙을,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전도는 꼭 성경을 들고 가르쳐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꼭 전도지를 나누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문서 전도인이 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의 여러 교수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중에 아주 특별한 한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 전도인이 명함을 딱 보이니까 그저 첫마디에 안식일교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러더래요. 문서 전도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한 잔치입니다. 그것은. 대개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구박을 받고 면박을 받고 모욕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잘 아십니까? 안식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안식일교인들은 참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안식일교인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휘경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안식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 장로님은 서울위생병원에 근무하시고 거기 다니셨던 분인데 장로님 내부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고 아주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감화를 받았고 지금도 그 장로님 내부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교인들은 가장 신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전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더라도 전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훌륭한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단을 다 제출하시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기준은, 생활 신조는 안식일 회복입니다. 다행히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안식일학교부에서 준비한 안식일에 관한 좋은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안식일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맞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안식일을 보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육적 삶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 생활 속에서 실험을 좀 몇 가지 해보고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만은 안식일을 정말 아주 즐겁게 준비하여 맞이하고 이 안식일을 정말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성스럽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킬 때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육간의 잔병에 자꾸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재난과 고난은 안식일을 소홀히 할 때 이르러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예배 회복과 안식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안식일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자녀 지도법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합니다. 새자녀 지도법 556페이지에 보면 세상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가정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큰 개혁운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제시되고 남녀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을 자각하게 하고 그들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결정할 책임도 있음을 보여주라.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그 개념을 충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들이 맡은 특별한 일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권장하여 그들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앙관은 결국 한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561페이지에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보실 것이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양떼, 아름다운 양떼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모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부모들은 분별 없는 동정과 부모들의 분별 없는 동정과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과오를 변명하게 하고 그 과오를 교정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 결국 자녀들은 잃어버린 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의 피가 불충실한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한 심령으로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구제생활입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 짓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습니까? 죄를 끊고 싶습니까?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 욕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곧 죄의 발단이었습니다. 죄가 바로 이기심, 자기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매듭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보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매듭으로 죽음의 보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죽음의 보따리를 푸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의 매듭으로 묶여져 있는데 푸는 방법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자비와 사랑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는 건강과 행복에 필요 불가결하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럽혀진 영혼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죄악의 침입자들을 몰아낸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제할 때 이 속에 죄악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 아,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하늘로 향하여 달린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창이 열려질 때 하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마음의 안정과 평온이 온다.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하늘의 분위기가 활기 있고 활동적인 능력으로서 그 영혼을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싫으시면 욕심의 매듭을 풀어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눌 때 하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훈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 배우고 가르침에 비해서 변화는 좀처럼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그 사막에 칠단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보진 못했지만 이 새의 특징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에 낮은 매우 뜨겁고 밤은 매우 춥습니다. 모래가 아주 쉽게 달았다가 쉽게 식기 때문에 이 새가 낮에는 짹짹거리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아주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결심하기를 내가 내일 해가 뜨면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올라오고 따뜻해지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실컷 놀다가 저녁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래서 집 없이 산다는 새가 힐단새예요.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힐단새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는 자주 많이 들어서 귀는 상징일 거라면 대문짝만하게 큽니다. 큰데 발하고 손을 오그라들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천국에 가면 아마 귀만 잔뜩 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두루 파고 거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열매가 맺혀 있는 변화가 다소나마 되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